갈라디아서 6번 메시지. 복음 진리에 대한 바울의 성실함과 베드로의 불성실함. 앞의 메시지에서 우리는 바울이 믿는 자들, 특히 이방에 믿는 자들의 본임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바울의 사도직분이 이루어진 것은 오늘날 우리의 사도직분의 형성의 본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2장 1절부터 14절까지에 옵니다.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진리를 지켰는가에 대한 기록뿐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본을 갖게 됩니다. 먼저 복음 진리에 대한 바울의 성실함을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 베드로의 불성실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성실함. 갈라디아서에서 우리는 바울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솔직하며 담대한 것을 봅니다. 동시에 그는 온유의 영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러한 영을 6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영적인 사람은 온유한 영 안에서 범죄에 빠진 사람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서신을 쓰면서 바울은 약함에 빠진 갈라디아에 믿는 이들을 회복시키려 애쓰고 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유대교도들은 간교하게 갈라디아 믿는 이들의 약함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범죄에 빠진 이들을 회복하기 위해 온유의 영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담대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영 안에서 온유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에 대해 바울에게서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서 나는 극동에서든지 서방에서든지 온유라고 통하는 것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술수를 쓰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틀림없이 이런 식으로 온유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2장 4절에서 그는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할 때 바울은 결코 정치적이지 않았습니다. 용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는 담대하고 솔직했습니다. 교회 안에 인도하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신실하고 솔직하고 담대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온유함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특별한 상황을 다루기 위해 지혜가 부족하고 은혜가 결핍되어 있다면 우리는 조용한 편이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정치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의 문제를 다룰 때 바울은 매우 심각하고 다루기 힘든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4장 20절에서 그는 갈라디아 사람들에 대하여 당혹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 빗나간 믿는 이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알지 못하여 당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당황했지만 술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는 여전히 솔직하고 정직하고 담대했습니다. 술수를 쓰는 것은 거짓의 한 형태입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술수는 공공연한 거짓말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정세는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도 악하고 통탄할 만한 것입니다. 많은 외교관들과 대사들은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는데 전문가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행동하도록 훈련을 받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전혀 다른 영역이요, 다른 왕국입니다. 이 천국의 영역에서는 어떤 거짓말도, 어떤 술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주 예수님은 마귀 사탄이 거짓말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술수는 거짓말보다 더 나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악한 거짓의 아비로부터 옵니다. 술수를 쓰는 것은 너무나 악하고 사악하기 때문에 협상은 결코 나라들 사이에 평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어떻게 거짓말과 술수를 쓰는 대표들로 인하여 국가들 간에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왕국의 지상 대사관인 교회 안에서는 결코 술수를 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하늘에 속한 대사의 좋은 예로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다룰 때 정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진리를 말했습니다. 당신은 바울이 지나치게 솔직했다고 여길지 모릅니다. 그 누가 거짓 형제들과 같은 용어를 쓰려고 하겠습니까? 당신은 감히 어떤 사람을 거짓 형제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우리의 자유를 훔치려고 엿보는 거짓 형제들에 대해 말하는 편지를 쓰려고 하겠습니까? 아마 우리 중 누구도 바울처럼 그렇게 솔직하게 못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3장 1절에서 그는 믿는 이들을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담대하고 정직하며 진실한 바울입니까? 갈라디아에 믿는 이들은 확실히 그리스도로부터 율법으로 돌이킬 만큼 어리석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도들을 따를 정도로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에게 담대하고 솔직한 태도로 대했습니다. 우리는 바울로부터 충실하고 담대하고 술수를 쓰지 않는 것을 배우도록 합시다. 만약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가 부족하다면 잠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에 대해 말하려 한다면 정치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감. 2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느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것과 같이 이것은 바울의 복음 전파에 의해 다수의 교회들이 이방 세계에 세워진 후에 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방 교회들을 세운 바울의 복음 전파가 예루살렘에나 유대에 믿는 이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음을 가리킵니다. 1장 18절에서 바울은 개바와 교통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절과 2절에서 그가 14년이 지난 후에 계시를 따라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을 봅니다. 바울의 복음뿐만 아니라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도 어떤 조직이나 체계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의 움직임과 활동은 주님의 그때그때의 인도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복음 전파가 사람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직접적인 계시에 따른 것임을 또다시 가리킵니다. 14년 후에 계시에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의 체험에서 우리는 때로 어떤 특정한 지역에 가는 것보다 가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을 배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런던에 가려고 결정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14년 동안 그렇게 하지 않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제한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바울은 제한되었기 때문에 계시를 떠나 예루살렘에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특정한 때의 계시를 따라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은 사도행전 15장의 때에 나타납니다. 유대교도들이 이방에 믿는 이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거듭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조건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계시에 따라 바울은 이 문제의 근원을 다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바울은 계시를 받거나 어떤 새로운 가르침을 배우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간 것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의 근원을 다루기 위해 계시를 따라 그곳에 간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바울은 우리의 본입니다. 우리는 그에 의해서 가볍게 어떤 곳에 가거나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우리 영 안에 있는 그 영에 의해 제한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곳에 가든지 계시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유명한 이들 앞에서 그가 전파한 복음을 사사로이 내놓으. 2장 2절에서 바울은 또 말합니다.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할 때 바울은 또 제한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면 아마 굉장한 환영과 함께 올라갔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방 세계의 사도가 온다고 사람들에게 광고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기독교 안에서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잘 알려진 설교자나 복음 전도자가 온다는 보도는 커다란 군중을 확보하기 위해 앞서 행해집니다. 바울은 오늘날의 기독교의 방식과는 반대로 어떤 사람들에게 그의 복음을 사사로이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크나큰 군중 앞에서 이야기할 의도 없이 사적으로 예루살렘에 갔음을 가리킵니다. 그는 단지 인도자들인 사도들이나 장로들과 접촉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5장의 기록에 따른 것인데 갈라디아서 2장의 이야기와 일치합니다.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음. 3절에서 바울은 계속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 받게 하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주의 간증을 위한 그의 움직임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주의하지 않았음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디도가 할례 받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바울의 목적은 진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가 끝났으므로 믿는 이를 할례 받게 하는 것은 진리를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도를 할례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는 세계의 기둥인 할례와 안식일과 거룩한 음식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율법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올 것의 그림자로서 하나님에 의해 정해졌습니다. 할례는 침례로 의미된 육을 벗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안식일은 그의 백성을 위한 안식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거룩한 음식은 정결한 사람과 부정하다고 불리우는 사람들 사이의 구분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접촉해야 하는 사람과 접촉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온 이래 모든 그림자는 끝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주님의 사역 안에서 주 예수에 의해 폐해졌습니다. 거룩한 음식은 베드로의 사역 안에서 성령에 의해 무효화되었습니다. 또한 할례는 바울의 사역 안에서 바울이 받은 계시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기초인 율법도 끝났고 그리스도에 의해 대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교 전체가 끝난 것입니다. 거짓 형제들에게 복종하여 굽히지 않음. 4절과 5절에서 바울은 계속합니다. 이는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거짓 형제들은 바로 교회 안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가져옴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그리스도 안에 참된 믿는 이들을 혼란케 한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한 자유는 율법의 굴레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기에서 종이란 율법 아래의 노예를 가리킵니다. 바울이 복종하기를 거절한 거짓 형제들은 믿는 이들이 구원받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관념을 퍼뜨렸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항하여 서서 한시라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자유를 해치고 종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에게 굴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할례의 요구를 가진 율법의 굴레로부터의 해방을 누리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이들은 이제 율법의 의무로부터 특히 할례의 의무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바울은 디도가 할례받는 데 있어서 유대교인들에게 복종하며 굽히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복음 진리를 지킴. 바울은 복음 진리가 믿는 이들에게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 거짓 형제들에게 복종하고 굽히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바울이 한 모든 것은 믿는 이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복음 진리가 항상 그들과 함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유명하다는 이들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음. 6절에서 바울은 유명하다고 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이 유명하다는 이들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았음을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바울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친 것이 많았습니다. 신약의 많은 부분이 그들보다 바울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두 번째 서신에서 바울의 글들에 어떤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발견되지 않는 많은 항목들이 바울의 서신들에서 다루어졌음을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세 사람에 대해 말했는데 이것은 복음서들에서는 암시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서신들에서 바울은 우리의 거듭난 존재에 대한 모든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거듭난 영, 새로워진 마음, 변화된 혼, 새로워진 생각, 육신적인 몸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이런 것을 그렇게 완전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보여준 그림을 생각해 봅시다. 이 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거듭난 존재에 대한 놀라운 이상을 갖습니다. 이 장에 의하면 거듭난 존재를 갖는 것은 우리의 인성과 연합된 신성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성의 요소가 우리의 인성에 더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의 다른 기자들은 이에 관해서 바울처럼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다른 믿는 이들을 가르칠 많은 것들을 갖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바울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갖고 있었지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바울이 갖고 있는 것을 제시할 적당한 분위기가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예루살렘에는 우월감의 분위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의 사도들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자신들이 바울과 바나바보다는 낫다고 여겼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무할례당인 이방인들의 사도였고 반면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은 할례당의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말하면 바울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보다 더 나았습니다. 예루살렘의 팽배한 우월적인 태도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약 15년 후인 서기 70년경에 그 도시에 파괴를 가져오게 한 요인이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가 본 것보다 더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육신 안에서 주를 보았고 육신을 따라 주를 알아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을 영적으로 알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육신대로 알지 않고 영을 따라 알려고 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영 안에서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보다 더 많이 보았고 더 많이 가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이나 고참의 의료에서는 안 됨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는 바울보다 더 나이가 많았고 바울이 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핍박하는 청년이었을 때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회개한 후 그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스도의 더 많은 부분을 보아왔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는 바울의 지식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확실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칠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그가 그렇게 하기에 알맞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에게 어떤 것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명하다는 이들로부터 어떤 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게 된 7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처럼 바울이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긴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바울은 솔직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담대했지만 자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할례자들의 사도인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또한 이방인들인 무할례자들을 위해 자기 안에서 역사하심을 깨달았습니다. 9절에서 바울은 계속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역임을 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 가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의 이름을 말할 때는 베드로가 처음으로 언급되었지만 여기서는 야고보가 처음에 언급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가장 앞선 인도자가 베드로가 아니라 주의 형제인 야고보임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5장 13절부터 21절까지에서 확인되었는데 베드로가 아닌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열린 회의에서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말을 할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11절부터 14절까지에서 바울이 예를 든 것 같이 복음 진리를 붙잡지 않는 데서 나타난 베드로의 약함 때문에 야고보가 사도들 사이에서 앞장서서 인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12절과 사도행전 21장 18절에서 야고보는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항상 교회의 첫 번째 인도자가 아님을 강하게 증명합니다. 이것은 또한 교회 안의 인도 직분이 조직적이거나 영구적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고 인도한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교회의 행정에서 그리스도의 유일한 계승자가 베드로라는 카톨릭의 주장을 강하게 논박하는 것입니다. 면전에서 베드로를 책망함. 바울은 정직하고 충실하고 솔직하고 담대했으므로 베드로가 복음 진리에 성실하지 않았을 때 그를 면전에서 책망했습니다. 2장 11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개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베드로는 이방인에 관하여 그가 받은 이상에 성실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에 있었을 때 그는 술수를 썼을 뿐 아니라 위선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를 책망했습니다. 베드로의 불성실함.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복음 진리에 대한 베드로의 불성실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함에 있어서 우리는 베드로에게 맞서 바울 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할례자들과 함께 먹음. 처음 이 구절들을 읽었을 때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내가 읽는 것을 거의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에 의해 쓰여진 것이므로 사실임에 틀림없습니다. 나는 주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있었고 레위기의 음식의 폐지에 대한 사도행전 10장의 이상을 본 사람이 그러한 위선을 했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안디옥에서 이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가 인도 직분의 위치를 잃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그가 본 이상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을 잃은 것입니다. 그는 주님에게서 받은 이상에 따른 진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2장 12절에서 우리는 야고보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오기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은 것을 봅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켜오는 유대인들의 습관적인 실행과는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베드로는 첫 번째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가 그들과 함께 먹은 것은 그가 그렇게 한 것이 합당함을 가리킵니다.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가 자신을 분리시킴. 야고보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왔을 때 베드로는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 자신을 분리시켰다. 야고보로부터라는 구절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로부터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베드로가 아닌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 사이에서 첫 번째였다는 것을 또 가리킵니다. 베드로가 뒤로 물러갔다는 사실은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에서 매우 약했음을 증명합니다. 그는 이방인과의 교통에 대해 하늘로부터 아주 분명한 이상을 받았고 사도행전 10장에서 이 이상을 실행하는 데 앞장섰었습니다.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이방에 믿는 이들과 함께 먹는 것에 대해 움츠러든 것은 어떤 타락이며 약함입니까? 그가 사도들 사이에서 인도직분을 잃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12절에서 바울은 특히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서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 강하게 애호되는 분위기였음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 신자들은 여전히 이 실행을 좋아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남은 자들도 베드로와 함께 외식에 빠짐. 13절에서 바울은 유대인의 남은 자들도 베드로와 함께 외식에 빠졌다 라고 말합니다. 인도하는 사람이 타락되었을 때 남은 자들도 쉽게 따랐습니다. 인도하는 사도인 베드로가 복음 진리에 관련된 일에서 위선을 행했다는 것은 거의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약에서 최소한 두 번 베드로가 소극적인 길로 앞장을 섰고 다른 이들이 그를 따랐던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는 고기잡이 하러 가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2장에서 베드로는 위선을 행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를 따랐습니다. 바나바가 그들의 위선에 휩쓸림. 바울은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휩쓸렸음을 지적합니다. 바나바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방 교회들을 세우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동참했습니다. 이방에 믿는 이들과 그렇게 많이 교통한 사람까지도 베드로의 위선에 휩쓸렸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극적인 영향을 미쳤습니까? 확실히 그는 인도직을 잃을만 했습니다. 비록 할례를 좋아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하더라도 베드로는 굴복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뚜렷한 이상을 보이셨고 그는 그것을 잊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상을 잊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 데 관해 위선적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복음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않음.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이 위선적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이 복음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를 꾸짖었습니다. 베드로는 절대적으로 틀렸고 바울은 면전에서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분명한 진리가 손상당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바울은 베드로 같은 인도하는 사도를 꾸짖는 담대함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성실함에 대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가 안디옥에서 성실하지 않았다면 복음 진리는 흐려졌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게 함.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베드로에게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이방인처럼 산다는 것은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살고 교통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처럼 살고 유대인화 된다는 것은 이방인들과 함께 먹지 않고 교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의 성실함으로 복음 진리가 보존된 것에 대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날 신약에 따르면 그리스도 안에는 할례가 없는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의 노예 상태에서 할례의 굴레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만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울의 성실함과 담대함으로 인하여 이 진리는 보존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 분명하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